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주여,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회복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열 번째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낮에 우리 초등부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음식을 조리하는데 기름 앞에서 지시고 볶고 얼굴이요 새빨갛게 탔습니다. 익었어요. 그 뜨거운 데서 그렇게 아이들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던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은요, 천국을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아담 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것도 알고 계셨고 내세의 것,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될 천국도 있고 내세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이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에 하셨던 사역을 보시면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눌려있고 또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자유를 선포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이것은 바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들에게 원래의 모습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를 볼 때, 우주 만물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필요 없었냐 하면은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 다 넣어두셨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눈이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귀가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사탄에게 절대로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질병에도 눌려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걸 좀 누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능력이 나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기하다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기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려야만 되는,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이상 눌려서 지내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안전뱅이가 아니라 걸으며 뛸 수 있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천국,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 천국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 청도 아울리치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시는 동안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는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육, 친척, 아비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이 며느리감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네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하면서 권한을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그곳에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 중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 이제 이 우물 가운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그때에 제가 소녀에게 물을 나에게 좀 마시게 해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타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내가 달리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타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실 그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표적을 구한 것이죠. 이때 나타난 여인이요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리브가에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줍니다. 바로 이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신부입니다. 이삭은 신랑을 말하죠. 리브가는 신랑만을, 신부는 신랑만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 이삭이 있고 이제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을 하는데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부, 이 리브가의 모습은요. 사랑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노인을, 그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주는 사랑, 넉넉한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냥 삐쭉삐쭉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었었고 그리고 더 주었었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신랑이 요구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신부, 교회의 모습,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더 나아가서 왼뺨을 대주면서 여기도 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즐겁게 심리를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랑, 속옷을 가지고자 요청을 하면은 속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랑,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이 신부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이요,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신랑이 찾는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넉넉한 사랑. 더 나아가서, 물만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낙타에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딱 이와 같았었습니다. 그는 신랑이 기대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 신랑이 준비해 주었던 그 예물을 이 종이 주었습니다. 그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는 그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이 브두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모든 이야기는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라반과 부두엘이요, 그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이 사람을 따라 가겠느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 먼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온 이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네가 따라서 가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누가 쉽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먼 길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곳을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랬을까? 근데 이 리브가가요, 이 아가씨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저는요, 정말 대단한 아가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은 신랑입니다. 신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이런 것보다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부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신랑, 그래서 나는 아무것이 없어도 괜찮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 신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이 기대하는 신부의 모습이죠.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 성도의 모습.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가 가려느냐? 예,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요, 신부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천국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도 천국이죠. 부르심이 있으면 바로 가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금은 폐물을 받고 이 리브가가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보내준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나의 결혼 대상자 신랑이 내게 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 신랑이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 신랑이 보내준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 의복을 입고 나니까 이제 이 신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입혀준 이 신랑에게 내가 소속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속에 빠져들죠. 나를 기다리는 신랑은 정말로 멋진 분일 것이다. 내게 금은 폐물을 보내주었었고 이런 멋진 의복도 보내준 그 신랑은 정말로 멋진 분일 것이라고. 그때부터 리브가에게는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비 집에 남았더라면 편안했겠죠. 고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 그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신랑이 보내준, 아직 얼굴도 모르지만 신랑이 보내준 금은으로 팬물로 치장을 했고, 그 남편이 보내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정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여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될 가나안 땅, 신랑이 있는,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 그러나 그 여정은 바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이 시점에서 리브가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금은 폐물을 보내주었고 의복을 준 이 신랑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감격과 환희 속에서 자신을 만나줄 그 신랑을 생각을 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인한 그 기대감, 그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이, 신랑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준 선물과 신랑을 만날 그 기대감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을 생각을 합니다. 신랑이 어떤 분인지 하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잘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걸 좋아합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어느덧 이 신부의 가슴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신랑의, 그 신랑에 관한 것으로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신부의 가슴이 신랑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다면 그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뙤약볕이 내리쬐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신부의 마음은요, 그곳을 향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내가 조만간에 만나게 될 것이다.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신랑은요, 신부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이 마치 하루같이, 하루가 마치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국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요, 눈은 그곳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안 되고 천국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현실 도피적이냐고.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두 가지 천국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금은 폐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입혀주신 의복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면서 먹으라고 보내주신 그 가지고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이라 그랬고 나그네라고 그랬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고향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자신의 고향을 말하죠. 그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걸 바라보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래서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현실 도피적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정결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나가겠죠. 내게 주어진 일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멋지게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민기적 거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누리면서 누려야 될 천국과 마지막에 목표 지점 가나안 땅 가게 될 천국,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먼저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근데 어떤 보화입니까? 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에 한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삽질을 했는데요, 밑에서 뭔가 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보았더니요,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은행이 없었던 시절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다가 보물들을 담아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혹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땅을 파다가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농부가 이 보물이든 항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서 돌아가서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그리고 가전집기도 다 팔고, 물론 아내는 팔지 않았겠죠.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전체와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분명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게 될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죽음 이후에 내가 가게 될 천국, 숨겨져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발견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숨겨져 있는 보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으라도, 아니 자신의 목숨을 버렸으라도 그 보화를 찾으려고, 취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왜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인데요. 예, 안 나온다고 그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무서운 거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요 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침을 당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건 죽는 겁니다. 톱에 썰려서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발견했던 숨겨져 있는 그 보화, 그것을,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그 숨겨지는 보화, 그 천국은요,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넉넉히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도 버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으라도 그걸 붙들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그 숨겨지는 보화를 찾아서는 그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또 한 비유는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천국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장사와 같다. 이 장사는 상인을 말합니다. 상인. 천국은,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상인과 같다. 어떤 상인과 같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려면요, 그 상인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좋은 진주를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인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상인과 같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상인이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이 상인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수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집광. 이분들은요, 이 우표를 수집하는 분들은 그 새로운 우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옛날에 우표 나온 거, 제비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 우표. 그걸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최근에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왜 모으는 거죠? 그 우표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다 구하고서는 좋아서 그 많이 모아놓은 우표 수집 그 앨범에다가 탁 집어넣고는 너무 흡족해 합니다. 제가 볼 땐 바보예요, 바보. 그 우표 하나 모아놓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느 가정에 가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술병이라고 하는 술병을 다 모아가지고 진열을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술병이 조금씩 비어져 있죠, 이렇게. 그 홀짝홀짝 마신 겁니다. 그 수집하는 분들은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푹 빠져버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 사람은요, 그거 지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어야 돼요. 아무리 비싼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푹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을 수집하는 상인과 같다는데 여러분 집중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이 상인과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상인이 어떻겠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상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상인은요 온통 그 마음이 그 진주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바보죠. 아니 그 진주 하나 구하면 그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구합니까? 그러나 이 상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 팔아서라도.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이 상인이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얻었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상인의 마음처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상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 여자예요. 저는 두 번째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여자고 첫 번째 연애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그 한 여성, 그 여성을 본 그 순간부터요 이 마음에서 쿵쾅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요 온 마음이 그냥 그 여자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저 여인이 주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면 꼭 성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정도의 가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강조하신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주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설레임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아직 우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신랑에 주신, 그 신랑이 내게 주신 금은 폐물과 그리고 이복과 그리고 이 건강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보면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신랑을 생각을 하면서 그 신랑으로 인해서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신랑이 내게 입으라고 주신 옷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내 신랑이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나로 하여금 이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가사를 보니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경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